성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유럽의 사역자 모임을 가지면서 도착해서 시작해서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사역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3일 동안 사역자 수련회를 가졌었는데 유럽 전역의 사역자님들이 모여서 사역자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역자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번 월드캠프에 나와서 교제를 하고 들어가셨는데 불과 얼마 안 됐죠. 월드캠프가 마치고 또 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남아서 더 교제를 하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얼마 안 지났지만은 사역자 수련을 하고 또 마인드 교육 특별 워크샵을 이렇게 하면서 유럽에 어떻게 복음의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왜냐면은 사실 한국도 새로운 복음의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교회가 정체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복음의 돌파구를 찾으면서 많은 복음의 진보가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일학교 인성 캠프를 하면서 또 실버대학을 하면서 처음 우리가 실버대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실버캠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지만은 각 교회에서 실버대학을 하고 그 다음 또 실버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참 감사한 소리가 뭐였냐면은 지난해 실버캠프를 하면서 숙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숙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숙소가 남았다는 거에 모자랐다는 거예요. 예, 모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분들은 좀 숙소를 외부 장소에 다른 장소에 얻었으면 좋겠다고 진행부에 지시가 있어서 수양관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외부 장소에서 그분들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수목원 휴양님이 있어서 거기서 외부에서 온 실버들을 모셨는데 각 교회마다 이제 수양간의 장소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숙소를 할 정도로 저는 대덕 한 곳에서만 실버 캠프를 진행을 했었는데 대덕과 강릉 양쪽 두 곳에 해도 수용하기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올 여름 수양회 마치고 보니까 실버 부서에서만 늘어난 인원이 몇 년 전에 비해서 한 3천 명 가량 실버에서 이제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실버 대학을 하고 새로운 복음의 돌파구를 찾으면서 많은 복음의 진보가 이렇게 왔습니다. 또 원래 새롭게 주일학교 인성 캠프를 하면서 각 교회별로 인성 캠프를 진행을 했고 또 많은 새로운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전체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은 뭐 인천이나 또 부천, 양천 인근에만 해도 새로운 주일 학생들을 초청해서 많은 학생들을 캠프에 데려갔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선교의 차원에서 인성 캠프를 진행을 하고 전국 규모로 인성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또 많은 복음의 진보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복음의 돌파구를 찾았을 때 많은 복음의 진보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유럽에도 새로운 복음의 돌파구를 찾을까 해서 마인드 교육 특별 워크샵을 하면서 그냥 마인드 강사 훈련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일을 했는지 아동 인성 쪽에서 또 그다음 일반 인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유럽에는 유럽 젊은이들 가운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뚫을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의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여러 길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목을 하면은 유럽에도 많은 복음의 진보가 오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특별 워크샵을 진행을 했었고 3일 동안은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에 영적으로 또 더 성장이 오면은 복음의 많은 진보가 오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3일 동안 사역자 수련을 했습니다. 사역자 수련을 마치고 사역자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사역자들 마음에 공통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길 원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선교를 하면서 그냥 머물러 버린 그런 부분에 자신들 지금까지 참 잘못 살아온 부분을 돌이키고 이제 선교와 함께 또 종과 함께 복음을 향해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세계가 형성되는 걸 보면서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저들도 늘 박 목사님이 이제 모든 일을 하셨고 목사님한테 다 떠밀어 놓았었는데 저희들은 일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쳐져 있고 그냥 개인 사역만 하고 교회 사역만 하고 머물러 있었는데 선교의 일꾼이 되어서 선교의 일을 해보면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내일 저 동부산 집회에 갑니다만은 동부산 집회 갔다가 인천으로 올라왔다가 또 홍콩에 가려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또 가야 하는데 선교에 많은 복음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교의 어떤 복음의 일들 앞에 뛰어들게 한 일을 해보면 그냥 교회를 돌아보고 앉아있을 때 하고 이번 유럽에 가서 사역자 수련을 하면서 유럽에 큰 복음의 진보가 올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또 저희들 마인드팀이 가서 특별 워크샵을 하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이 마인드 교육과 마인드 활동을 통해서 복음과 접목할 수 있고 복음의 진보가 올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복되고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오늘 잠시 아침에 임원 모임을 가질 때 각 부서별로 활동한 보고를 듣거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감사했고 어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밤늦게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주일학교는 보통 일요일 오전에 모임을 갖죠. 근데 어제는 우리 주일학교 팀이 댄스 페스티벌에 나갔다가 예선은 통과했는데 이 본선 통과가 안 돼서 최종 결선에는 나가지 못했지만은 아쉽지만은 학생들이 돌아왔길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해외 다녀오고 우리 장년들한테 인사하고 장년들하고 잠깐 인사차 모일까 싶었는데 주일 학생들이 온다고 해서 주일 학생들을 기다리고 학생들이 왔길래 이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학생들에게 보통 이런 대회에 나갔다가 떨어지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다음에는 잘해서 꼭 통과를 해야 되겠다는 이 정도 마음은 어느 팀이나 가져요. 그런데 한 번 가서 떨어지고 두 번 가서 떨어지고 세 번 가서 떨어지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에이 해봐도 안 되는데 뭐 타러 계속 나가 이 마음을 갖겠죠. 근데 제가 한 번은 학생 고등학생 캠프에 갔는데 마라톤 하는 걸 보면서 들어지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등학생들 캠프에 가보니까 마라톤을 하는데 남학생들이 먼저 뛰고 뒤에 이어서 여학생들이 뛰는데 그 여학생들 가운데 한 10% 정도만 뛰고 나머지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왜 안 뛰니? 하고 물어봤어요. 학생들의 대답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뛰면 뭐해요? 상도 못하는데. 이 학생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뛰면 못해요. 상도 못할 건데. 그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불평등하다면서 1등만 알아주는 그런 세상이라면서 세상을 향해 불만을 갖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 마음이 그렇죠. 뛰면 못해요. 상도 못하는데. 근데 400명 정도 학생이 되는데 뒤에서 이제 뛰지도 않고 걷는 학생들 좀 걷기만 계속해서 부지런히 걷기만 해도 400등에서 300등이 될 수 있고 200등이 될 수 있어요. 뛰다가 걷다가 하면 100등 안에 들 수 있고 꾸준히 뛰기만 해도 50등 안에 들 수 있는 거예요. 400등 하는 것하고 30등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2학년 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도전을 하면 300등 하던 학생이 200등 할 수 있고 200등 하는 학생이 100등 안에 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는데 뛰면 못해요. 상도 못하는데. 제가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떨어져도 다음에 또 도전하는데 그때는 이번에 과연 도전에 상 타겠나 못하겠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할 줄 아는 이 삶을 살 줄 안다면 너희들 인생이 굉장히 복된 인생이 될 거다. 물론 이 학생들 얼마나 많이 알아들을지 모르지만은 몇 퍼센트 정도 이걸 이해할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거 외에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합숙훈련을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또 어디 가서 강연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레벨의 사람인지 몰라도 듣는 수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경청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 모아놓고 강연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간 동안 강연하면서 제게 스티커를 줘서 성적 상위 10% 되는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주라 하면 강연 한 시간 하면서 스티커를 붙여줬을 때 거의 한 80, 90%는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듣는 수준을 보면 여러분의 레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늘 말씀 안 듣는다 뭐라 하는 게 이 레벨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경기도 이천에 강연을 하러 갔었습니다. 두 학교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요즘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강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잘 안 들어요. 뭐 저것들끼리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뭐 체육관에 다 모아놓으면은 전학년이나 전교생들 모아놓으면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뭐 저는 그런 경우를 못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연하러 가서 강연하는데 학생이 슬리퍼를 벗어서 바닥을 치면서 아씨 그만 좀 해요. 딱 슬리퍼를 벗어 바닥을 치더래요 이제. 그만큼 이제 학생들 요즘 학생들이 경청할 줄 들을 줄 모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한 학교에 강연을 하고 뭐 그냥 평범한 학교였습니다. 그 다음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는 학생 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100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였는데 제가 강연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 학교 어떻게 된 학교지? 야, 이 시골에 경기도 이천에 시골 학교인데 야 어떻게 이 학생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야 이건 특목고나 과학고에 수재들 모여있는 학교 학생들이 듣는 수준인데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강연하는 내내 이 학교 도대체 어떻게 된 학교야? 이 시골 학교에 이 학생들이 저 그 앉아있는 학생 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듣는 수준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심지어 또 어떤 학생들은 PPT에 나오는 막 그걸 도형까지 막 그림까지 막 그려가면서 팍 적고 있는데 강연을 하면서 빨리 이 강연이 마쳐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막 알고 싶은 막 궁금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고 나서 그 학교에 대해서 들으면서 아 역시나 그랬구나. 그 일반 학교처럼 보이는데 이 학교는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에 학교가 세워졌는데 이 학생들은 대부분 하이닉스 반도체 연구원들 자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많이 들어가는 일반 학교인데 그래서 이 듣는 이 자세가 이제 그 수준을 말해주는데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해보면서 어느 주일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이들의 말씀 듣는 자세를 딱 보면서 얘네들이 한 달 이상 합숙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듣는데 반응하고 마음이 이끌려오고 이러면서 야, 이 댄스 페스티벌 너무 좋다. 표면적으로는 댄스 페스티벌에 나가는 대회 나가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아이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그러고는 또 가서 일주일 내내 세상에 빠져있고 게임에 빠져있고 그런 것하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연습하고 또 강연 듣고 제가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꼭 우리 사역자님들 마음 써서 학생들 주일학교에게 말씀 전해주고 마인드 강연해주고 마음을 써주라고 했는데 학생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야 이들 생애에 이만큼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이 학생들 마음에 심겨진 이 마음은 이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데 이 댄스 페스티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그걸 준비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의 삶이 굉장히 복되게 되어 있고 어제도 떨어지고 왔는데 학생들 마음이 어떤가 하고 물어보니까 뭐 아이들 마음에 보니까 떨어졌는데도 뭐 그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에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뭐야 이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학생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와 함께하면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복되게 만들어줬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감사했고 또 실버팀에서는 또 실버 힐링 콘서트를 하고 또 우리 간사들이 준비해서 그 힐링 콘서트를 준비해서 실버들을 얻고 예상대로 우리가 노인정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사회활동하는 많은 노인들도 있는데 그들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실버 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또 다른 계층에 실버들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우리 연극팀들도 새로운 또 도전을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연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 이거 뭐 세상 연극제에 나가서 뭐 타러 나가 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20분 30분짜리 연극을 만드는데도 쩔쩔매고 어려워하는데 한 시간짜리 연극에 도전을 해보면 나중에 20분 30분 이 연극을 하는 거는 그다지 어려움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소망스러웠는데 또 연극팀 그다음 또 SNS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 교회에서 먼저 이 SNS 홍보 인터넷 홍보하는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강습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이런 활동을 키우셨고 전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게 지난 귀국 발표회를 하면서 갑자기 귀국 발표회가 대전에서 인천으로 옮겨지면서 3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350명을 모으는 걸 보면서 아, 이 SNS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오프라인 상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홍보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 SNS를 배우기를 원하고 어떻게 홍보하는지 배우기를 원해서 강습회를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와서 강습회 함께했고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또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또 많은 도움이 됐다니까 감사했고 또 독일에 저희들 마인드팀이 가서 강습회를 했는데 하여튼 독일의 선교사님들도 독일에도 유럽에도 어떻게 이런 다양한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또 큰 소망을 가지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두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댄스 대회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학부형들 마음에 매일같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지내면서 뭐 학원도 포기해야 됐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배우는 어떤 것도 포기하고 댄스 대회 나가기 위해서 이게 집중했을 텐데 이건 학원 가서 얻을 수 있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 간식비도 들어가고 또 의상비도 들어가고 근데 그거 아까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이들 학원 보내면 학원비 들어갈 텐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곳에 지내는 동안에 아이들이 마인드 교육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많은 변화가 온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를 쫓아 여러분의 판단을 쫓아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도 거기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지혜는 이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은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하는 길을 가고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고 교회를 위하는 길을 갈 때 이게 가장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은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임금님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잔치에 오소서라고 했는데 근데 이들은 자기 상업차 가고 자기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임금님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왜 임금님의 잔치에 오지 아니하고 이들이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 갔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이들이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자기 판단을 더 믿었기 때문에 임금님이 모든 걸 갖춰놨다고 해도 자기 상업차 가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밭으로 가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임금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상업차 가고 자기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보니까 이들의 삶은 다 진멸당하는 다 망하는 삶이고 임금님의 잔치에 간 사람들만 가장 복된 삶이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봐서 오늘 이 시대의 임금님의 잔치가 어디냐. 자, 임금님의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의 임금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잔치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유럽의 어떤 그런 마인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액션 러닝을 하거나 힐링 콘서트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유럽의 오늘날 사회 문제가 뭔가? 그냥 단순하게 뭐 마약이 문제다, 알코올 중독이 문제다. 유럽의 어떤 사고방식은 그게 왜 문제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지 인생 지가 살고 지 좋아서 하는데 그걸 문제라고 사회가 지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면 90% 이상이 아이들 90% 이상이 이혼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 사회에서 그걸 문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약을 하든 이혼을 하든 어느 누구도 그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그 자녀들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고통하고 살지 않느냐. 그럼 누가 그 아이들 키우냐.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다는 거죠. 문제라고 하진 않지만은 그 마음의 고통은 그 마음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있는 거죠.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 정말 심각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하질 않지만은 문제는 문제죠. 가정에 마음을 나누고 사는 그런 가정이 없고 부모 자식 간에 또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그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제일 심한 나라가 프랑스인데 결국 프랑스의 노년층에 가보면 대부분 다 우울증이 와 있다는 거예요. 노년이 됐는데 사회보장제도는 잘 돼 있어서 먹고는 살지만은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는 거예요.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으니까 전부 다 우울증이 와 있는데 사람 마음은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사람 마음은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연구해서 어떻게 유럽 사회의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을 뚫고 들어갈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면 굉장히 복된 시간이 됐는데 요즘 우리 장년들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필리핀 타곰시에 가서 마약 사범들 교육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온 교회 모든 부서가 주일학교부터 실버까지 모든 부서가 뛰어다니면서 복음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만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면서 너무 복된 걸 주신 것이 우리 장년들, 부인들 그 일에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그 가정을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2030 우리 부인 자매님들 마인드 팀을 보면서 어느 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들이 이제 교회 일에 마음을 쏟고 마인드 팀에서 활동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였냐면은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자매들 대부분이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서 남편과의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 일 저 일 때문에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랬던 가정인데 교회 일에 마음을 쏟고 나서부터 하나님 그 가정을 너무 복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자매들이 마인드팀 활동을 하면서 남편들의 불만이 있대요. 아니 분명히 가정이 화목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불만을 무슨 불만을 갖냐고 하니까 하루 종일 마인드팀 와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아이들 재우고 난 다음에 다시 인터넷 채팅으로 다시 모여가 의논하는 걸 보면서 남편들이 아니 하루 종일 같이 있어놓고 뭐 또 할 이야기가 많아가 밤 11시 돼가 다시 또 모이냐 그게 남편들의 불만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불만을 해서 불만이 아니라 남편들이 쌤을 낸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보면 가정이 굉장히 복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이제는 같이 뛰어요. 남편들도 이제 필리핀 뛰느라고. 그걸 가기 전에 매일 같이 모여서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은 이번 모임 때 우리 장현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집에 가면 애들이 없대요. 왜 애들이 댄스 경연대에 나가서 합숙하고 있으니까. 그럼 아내는 사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뭘 행사를 마치고 한 11시쯤에 들어갔는데 그때 아내가 집에 없대요, 보면은. 최근에 아내가 새벽 2시에 들어온대요. 누가 이걸 글로 적어서 말만 들으면은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애들도 집에 가면 집에 없고 마누라는 새벽 2시 대가 들어오고 누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 마누라가 뭐 노래방 가서 놀다가 새벽 2시에 오나?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연극제 대회 나가느라고 연극 준비하느라고 새벽 2시 대가 1시 2시 대가 들어온대요. 그 집안을 보니까 말로만 들으면 이상한 집안처럼 여기지만은 너무 복된 게 마인드 팀 필리핀 또 우리 이제 형제님은 필리핀 마인드 강연하러 간다 준비한다고 팀들 모여 준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댄스 대회 나간다고 교회에서 합숙 훈련하고 아내는 또 연극제 나간다고 준비하느라고 새벽 한두 시대가 들어오고 너무 복된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가정 가운데 교회 밖에서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한국도 가정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옛날 동방 예의주국 옛말이고 이제 한국은 이혼을 잘 안 한다. 옛날에는 해외 나가면 자랑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자랑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이 지켜지고 있고 너무 복된 가정이 되고 있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두셨는데 좀 전에 이정우 형제 간증했습니다만은 SNS 교육을 전국 SNS 교육을 하면서 복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종수 형제하고 이종우 형제가 어느 날 교회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앞으로 대학생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SNS 홍보를 해야 된다. 그걸 들으면서 교회 음성을 듣고 야 그러면 이런 부분들 한번 배워보자. 이걸 배우려고 보니까 한번 강의 듣는데 그 노하우를 배우는데 100만 원씩 막 50만 원씩 들더래요. 그걸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접목해서 SNS 교육을 하고 하는데 그러는 동안 자기들 회사에 없던 사업부가 하나 생겨났대요. 직원이 그 부분에 7, 8명 정도 되도록 새로운 사업부가 하나 생겨나 새로운 사업이 하나 되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두셨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두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모든 지혜가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여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지혜고 해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상업차 가고 자기 밭으로 가도,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많은 걸 얻을 것처럼 보여도 거기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안에 교회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 있고, 자기 상업차, 자기 밭으로 정말 좋은 길, 정말 자기를 위한 길이 있어 보여도 어느 길을 택해야 되냐면은, 교회와 함께하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을 가면 거기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100%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돈을 투자하는데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사기꾼한테 투자를 하는 것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것하고 어느 길을 택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득을 많이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믿을 수 있어야죠. 그럼 이 사람이 믿을 수 없고 사기꾼인데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못하죠. 아무리 많은 이득을 준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 이 교회의 뜻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사단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인생, 사기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길을 가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나를 위하고 가장 나를 복되게 하는 길, 사단에게 사기당하지 않고 가장 복된 길을 가려면 내가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복음을 위한 길인가, 내가 어느 길을 가는 것이 교회를 위한 길인가, 이 길을 택하면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는 시들하게 여기고, 어느 길을 가는 게 더 내게 유익이 되겠나?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내게 더 물질적으로 더 많은 유익을 얻겠는가? 어느 길을 가는 게 더 많이 내게 이득이 되겠는가? 이 길을 택해요. 하나님은, 야, 그 길은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있는 길이야. 그 길은 사단이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는 길이야. 네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그 길로 가면 너 사기당해.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진로를 선택할 때 학생들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더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내가 더 취업에 더 좋은 길인가, 그 길은 사기당할 수 있지만은 내가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더 신앙하기 좋은 길인가,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내가 더 복음을 위한 길인가. 그래서 학생들 마음에 때로 어떤 유혹을 받냐면은, 예를 들어서 해외 만약에 교환학생으로 간다.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그 TO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어요. 왜? 원하는 대학을 내가 지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학생하고 자매결을 맺어져 있는 그 학교로 가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어요. 근데도 이건 좋은 기회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가면 내가 많은 스펙을 쌓을 좋은 길이니까 그 길을 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신앙과 멀어지는 길이죠. 교회와 멀어지는 길이죠. 그러면 그 길에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있는 길, 그게 내가 사기당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사기당할 수 있는 길. 뭐 교환학생은 그 학교에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내 인생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허비 된다든지 육으로 흘러간다든지 세상으로 가버린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얼마 못 살다가 또 사니 못 사니 이혼하니 마니 인생의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내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의 뜻을 따르는 그 길과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간 그 결과가 보면은 부모들도 때로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유익한 길로 가는 걸 묵인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꼭 신앙 안 해도 뭐 그쪽 길로 가도 괜찮겠네 해서 묵인을 하는 경우, 그건 여러분의 자식을 사기당하는 길로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부모가 살펴주는 거는 세상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냐 안 하냐 이건 살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단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까지 봐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봐주고 어떻게 막아줘요? 부모도 사단의 수보다 수가 낮은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이 가장 복된 길을 가려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한다면 만 가지로 하나님이 돕고 만 가지로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 외에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큰 슬픔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여러 땅으로 흩어지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어떤 삶을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4절 말씀을 봅시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렇게 흩어진 무리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고 그 결과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지금 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있는,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이 삶은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삶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도 복음을 전하고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고 아파도 복음을 전하고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오는 고통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비결인 거예요. 성경, 에스더 성경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스더 성경에 하만으로 인하여서 유다인을 다 멸하고 모르기를 멸하고 유다인을 다 멸하라는 조서가 내려지면서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내려졌고 이 유다인에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는데 어떻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냐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다시피 그 성에 슬픔이 있었는데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진 것이 복음자라는 삶을 살았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유다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이는 법이지만은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 온 유다를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자 그 에스더의 삶이 바로 에스더 자신만이 아니라 이 유다민족 전체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나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삶이 모든 슬픔을 애통을 복으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 사단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길, 또 우리 인생에 오는 슬픔을, 고통을, 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우리에게 뒀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오면 그냥 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추위가 오면 추위에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냉난방 시스템이 있어서 더위를 몰아낼 수 있고 추위를 몰아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 슬픔이 올 수 있고 애통하는 날이 올 수 있고 고통하는 날이 올 수 있는데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나게 되게 하는 그 장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면 내게 애통이 있을 때, 내게 슬픔이 있을 때, 내게 고통이 있을 때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기란날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동안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 내 인생이 가장 복될 수 있도록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에게 사기 안 당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단에게까지 사기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단은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에 사기를 쳐서 여러분 인생에 손해가 나고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고 여러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도록 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 교회가 달려가는 길에 함께하는 동안 사단이 내 인생에 사기를 칠 수 없도록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슬픔이 올 수 있고 고통이 올 수 있고 절망이 올 수 있고 불행이 올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기란 날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는 장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에어컨을 갖춰놓고 보일러를 갖춰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에 복음자라는 삶을 여러분 마음에 갖춰놓으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오는 슬픔을 기란날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요한 에슬레의 신앙에 도전장을 던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요한 에슬레가 자기 신앙에 잘못된 자기 길이 잘못된 걸 깨닫고 구원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구원을 받고 나면 전도를 해서 구원받은 교회로 이렇게 데려와서 교회에서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전도 방식이라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가 이 구원이 너무 기뻐서 주변의 사람들 초청해 오면은 그 인도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온 본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형제님에게도 성령이 있으니까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아니 내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해요?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복음 전하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는 연륜이 구원받고 이제 20년, 30년, 40년 된 형제 자매님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연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데려오려고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다음 양육도 하고 교제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삶은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어진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적과 싸우는 것이 군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보직은 운전병도 있을 수 있고 취사병도 있을 수 있고 통신병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들 모든 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총을 쏠 줄 알아야 되고 적이 왔을 때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직분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인 거예요.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주신 것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기란 날이 되는 장치가 내 삶의 슬픔을 내 삶에 오는 애통을 이걸 기쁨으로 바꾸고 슬픔의 날을 기란 날로 바꾸는 장치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슬픔이 있었고 다 울며 사도회에 다 흩어지고 고통처럼 보였지만은 흩어진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금 그 성에 큰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도록 하셨고 여러분 인생에 슬픔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애통이 찾아올 때 그걸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것이냐.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그 애통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고 고통이, 절망이, 어려움이 다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마음에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규례를 어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유다민족에게 온 그 슬픔이 유다민족을 멸하라고 한 그 절망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수 있고 애통이 변하여서 기란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은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삶과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삶을 어느 정도 살아보다가 왜 그 삶에서 멀어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저버리느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저버리느냐, 왜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구원을 안 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해도 구원 잘 안 받던데. 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을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을 왜 중단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 여러분이 무엇이 더 귀한 거냐, 전도하는 삶이 귀한 거냐, 전도의 열매가 귀한 거냐, 이 부분에 여러분이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열매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구원받는 열매보다도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보다도 하나님은 전도하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1년 365일 매일같이 전도해도 구원받는 열매가 안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고 한 열흘 전도했는데 전도할 때마다 구원을 받아 한 1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1년에 10번밖에 전도 안 했는데 1년에 열흘밖에 전도를 안 했는데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잘 이끌려와가지고 전도의 은사가 있는지 막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데려와 구원을 받는다. 그럼 10명이나 구원받고 교회에 연결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1년 365일 전도해도 아무도 구원할 열매는 없어.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도하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보다도 전도하는 삶을 더 귀하게.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전도를 하면 구원을 받고 교회에 연결되고 이게 더 귀한 거지. 아니요. 성경을 보면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도와 또 선지자 요나의 전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는 불순한 그런 전도자라서 니느웨에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이제 니느웨에 가는데 니느웨에 가서도 3일 길을 걸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 길만 가고 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에서 있는 12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지자인데 매일같이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요나에게, 예레미야에게 네가 가서 외쳐도 백성들은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 성 중에 선지자가 있었는 건 알 거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가요? 듣지도 않을 건데, 돌이키지도 않을 건데.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칭하면서 계속 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로 여기지만 요나 선지자는 소선지자인 거예요. 소선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선지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삶을, 전도하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보다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가 전도하면 뭐해, 구원받는 열매도 안 일어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보다도 전도하는 삶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성경 읽어도 뭐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성경 읽으면 뭐하냐. 말씀 들으니까 더 잘 깨달아지는데 말씀만 듣지 뭐. 아니요, 성경을 깨닫는 것보다도 성경 읽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도 안 깨달아져도 성경 읽는 삶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는데. 그러나 기도의 응답보다도 기도하는 삶이 더 귀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나 어떤 결과나 뭘 얻는 그 결과보다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하는 삶이 더 귀하고, 더 그다음 성경 읽는 삶이 더 귀하고, 뭘 깨달으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삶인 거예요. 기도도 내가 그냥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더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럼 어떤 결과가 더 중요하게 여기면 뭐 내 놀다가 뭐 전도 한번 해서 구원 받으면 그거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여길 거예요. 삶은 엉망인데 열매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때를 따라.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왜 그렇게 많은 열매를 줬냐면 요나에게 열매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요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전도하는 삶을 잃어버린 거죠. 열매는 12만 명이나 돌이키는 그런 열매가 일어났을지 모르지만은 요나의 삶은 전도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열매는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을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별 모임을 가지면서, 조별 모임에서 그냥 조별 모이지만 조별 모임에도 간증을 하라면, 여러분 주일날 말씀 안 듣고 그냥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간증하라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늘 내조라도 간증하는 시간 가지라면은 내가 이번 주에 뭐 이런 일이랑 은혜 입어 간증할 수 있어요. 그다음 말씀 듣고 은혜 입은 거, 깨달은 거 간증하라면은 말씀 시간에 안 듣고 엉뚱한 10분만 잘 들어도 깨달아진 게 있어서 그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대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속도하고 말하는 속도하고 생각하는 속도가 네 배나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 들으면서 말하는 사람의 속도가 있으니까 그 속도보다도 여러분 생각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듣고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시간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은요, 4시간, 속도가 4배가 빠르니까 4시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는 속도에, 듣는 속도에 비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엉뚱한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들은 걸 그대로 이야기해보라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호장 이제 조별로 모여서 말씀 들은 거 이야기해보라. 이 훈련이 사실은 제일 좋은 훈련입니다. 간증해봐라. 말씀 안 들어도 간증할 수 있고 깨달은 거 이야기해봐라. 10분 말씀 듣고도 깨달은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말씀 들었는지 처음에 목사님이 무슨 예화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 들은 걸 이야기하라면은 제일 못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안 되는 사람, 나는 뭐 말씀을 듣고 신앙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처방이 있어요. 나는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단순한 처방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처방이 뭐냐면은 주일 낮 박 목사님 말씀을 한 5번 들어보라는.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말씀을 한 5번 들으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 나 왜 신앙이 안 될까? 생각의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말씀이 많이 안 남는 거예요. 근데 한 5번쯤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4번 듣지 말고 5번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생각의 속도가 4배니까 네 번만 들으면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거 하고 말씀 듣는 거 하고. 그 5번을 들으면 어때요? 생각의 속도보다 한 번 더 빠르지요. 5번을 들으면 다 변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는 삶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아, 이 전도하는 삶이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에스더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발을 내딛고 그 삶이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는 장치였구나. 그럼 내 삶에 왜 애통이 있냐, 왜 슬픔이 있냐, 왜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 왜 덥냐, 에어컨을 안 돌리니까 덥지. 여러분 지금 더워요? 예, 에어컨을 지금 가동 안 하고 있어요, 보면은. 예. 부채질하는 사람 5명밖에 없는데 그래도 1%밖에 안 되니까 500명 중에 5명만 부채질하니까 더운 사람 좀 더워도 더운 사람들은 이 앞으로 오세요. 앞쪽에 앉으세요. 이 더운 공기가 뒤로 가기 때문에 앞쪽은 시원하고 뒤에는 더워요, 보면은. 지금 창문 열고 에어컨 안 틀고 그냥 전기 절약하고 때우고 넘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에어컨 안 틀고 창문 열어놨습니다. 더워도 좀 참으십시오. 견딜만 하죠? 예. 몇몇 사람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왜 덥다고요? 에어컨을 안 트니까 덥지요. 가동을 안 하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에 왜 슬픔이 남아있고 왜 애통이 남아있다고요? 전도하는 삶을 가동을 안 하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된다니까요. 이게 내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장치고 애통을 기란 날이 되도록 만드는 장치란 말입니다. 아, 그러면 내 삶에 슬픔이 남아있는 건, 애통이 남아있는 건, 어둠이 남아있고 고통이 남아있는 건 지금 장치를 가동을 안 하고 있구나. 이걸 기쁨으로 바꾸고 기란날로 바꾸는 장치를 가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근데 나 전도 잘 못하는데 어떡해? 나 전도해도 구원 잘 안 받는데 어떡해? 성경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삶인 거예요. 아, 그거야 할 수 있지. 전도하는 삶이야. 그래, 내가 또 잘 못하겠거든. 교회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복음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되게 하고, 가정을 봐도 왜 그 가정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부부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동안 그 가정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꾸시더라는 거. 대부분 지금 젊은 부인들, 2030팀들 마인드팀에서 활동하고 또 우리 젊은 장년들 필리핀에 마인드 강연하러 마약 자수자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들,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은 가정의 문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젊은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너무 아름답게 복되게 하고 오히려 나이 많은 분들 가정에 다툼, 갈등이 있어서 상담받으려고 하는 게 그 차이가 뭐겠어요?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에어컨을 가동한 것 같이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장치가 복음 전하는 삶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온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장치를 가동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슬픔이 왔고 스데반이 죽고 온 교회가 흩어지는 어려움이 왔는데 이때 이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장치를 가동한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도록 만드는 장치를 가동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장치를 가동하고 나니까 금방 8절이 오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삶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삶의 법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인생에도 슬픔이 닥치면 고통이 닥치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 슬픔을 애통을 기쁨으로 기란 날로 바꾸는 장치야. 네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이 삶을 살면 네 인생에 어떤 슬픔이 오든지 어떤 고통이 오든지 그걸 기쁨으로 바꾸는 장치와 같은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을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인생에 닥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 말고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그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자. 나 복음 잘 못 전하는데 잘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해도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얻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열매도 주시는 것이고 열매는 주의 뜻에 주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내 인생의 슬픔을, 내 인생의 애통을, 내 인생의 고통을, 근심을 기쁨으로 만드는, 바꾸는 장치가 하나님 그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사명으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주신 것은 내 인생에 어떤 슬픔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애통이 와도 다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장치를 주셨구나. 어려울수록,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복음 전하고 슬퍼도 복음 전하고 아파도 복음 전하고 고통이 와도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슬픔을 모든 애통을 기쁨과 기란 날로 바꾸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속을 수밖에 없고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교회를 주셔서 엄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인생에 슬픔도 오고 고통도 오고 근심도 오고 애통도 오지만 복음 전하는 삶이 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애통을 기란 날로 바꾸는 그런 장치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 가장 복된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